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4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을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오히려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참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하실 일을 막 말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내 길은 하나님께 가려졌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참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내가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한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이잖아요. 우리가 40장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40장 안에서도 벌써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내 길이 하나님께 감추어졌고 너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벌써 시작을 하잖아요. 토기장이 같은 이스라엘이, 토기 같은 진흙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참 솜씨도 없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고질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실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치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지겹지도 않으신가 봐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는 일을 언제까지 봐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손을 청결하게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고 고생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시편에 뭐 과장하자면 거진 3분의 1가량 되는 것 같아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하는 그런 한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는 것은 대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과 형편대로 대해주지 않고 자기의 사랑과 끈기대로 대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 한탄과 원망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격을 보니까 오늘 저기 그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아니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웠지? 아니 어느새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있지? 아니 언제 나는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고 나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황폐한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실력과 형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짐작할 수도 없어서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엄마 왜 밥 안 주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잠깐만 옆에 있어도 조금만 배고파도 마치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엄마가 잊어버린 것처럼 엄마가 젖을 주지 않을 것처럼 엄마가 영원히 안 돌아올 것처럼 막 울어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우리 아기가 겁이 났구나 하고 금방 달려와서 젖을 물리고 이렇게 얼러주고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세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실력보다 강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의롭고 옳은 것을 선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 생각에 분량을 채우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판단해서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점점 먼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지나쳐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린아이의 밥 달라고 왜 안 주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하는 울부짖음을 엄마를 믿지 못하는구나. 엄마가 어떤 엄마가 그러겠어요. 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그렇게 울어대냐? 엄마가 잠깐 눈앞에 안 보이는 건데 어디 간 것처럼 그렇게 자지러지냐? 하고 책망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얼르고 품에 안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결국이 포로로 끌려가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사막에 길을 내서 그 길로 돌아올 것이고, 산이라도 그 산이 길이 될 것이고, 이미 나 있는 길은 높이 솟은 곧은 길이 될 거라고. 사막을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황무지, 다 폐망해서 아무도 살지 않고 건물 하나도 없는 황무지에 사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형편을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런 홀로 남겨진 어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회복된다고 그래요.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 황무지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이 넘쳐서 좁을 지경이 된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자식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오는데 그 무리를 장식처럼 자랑스럽게 몸에 신부처럼, 신부가 보석을 단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어미가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는지, 어디서 이 은혜가 생겼는지, 언제 내 발걸음이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앞에, 언제 내 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이 되었는지 감탄하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성지순례가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피지컬리 지금 이스라엘을 가는 것도 평생에 참 잊지 못할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저 버스에서 안내하시던 우리 교수님이 저쪽이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쪽 방향이 예루살렘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던 내가 어느새 우리 주님이 나시고 걸어다니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도시에 와 있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 참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은 웬만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실력에 따라서, 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보여지는 실망이나 뭐 답답함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게 꼭 이스라엘을 가야 성지순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성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손길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가 성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믿음을 다지는 것처럼 그 기억으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분명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순례길을 가는 것은 참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슨 비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작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술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뭐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해서 그 권력자를, 권위자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을 마술이라고 그래요. 굿이라고도 하더군요. 굿, 뭐 재물을 바치고 막 춤도 추고 막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굿이라고 하더군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이런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찼는가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It's not in our control at all.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품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 같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찌 어미가 그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어떤 어미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실력과 형편은 하나님 먼 것 같고 구원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지나간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야, 믿지도 믿음도 없구나. 참 성질도 조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내 선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막 불평하냐고, 그렇게 타박하지 않고 얼른 달려오시는 어머니 같은 긍휼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짖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그 고난, 그 답답한 지경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이것보다 멀어 보이는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고 부르짖는 순간보다 하나님이 멀게 여겨지는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먼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제일 없는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멀 때 가장 시편에서요 제일 비관적인 시가 88편입니다. 시편은 대개 왜 버리셨냐고 왜 구원하지 않냐고 막 따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웠군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간증할게요. 막 갑자기 분위기가 변합니다. 대개 그런데요. 시편 88편은 그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친구들도 다 버렸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군요. 내가 이 무덤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도우려고 생각도 안 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더라고요. 저도 성지순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야반의 집에서 밤새 심판 재판 받으실 때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시편이 하나 이만한 성경이 놓여 있고 시편이 딱 펼쳐져 있는데 그게 시편 88편이 펼쳐져 있더구만요.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이셨더구만요. 자기의 죄라고 할지라도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돕지 않으셔서 구원하지 않으셔서 음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예수님이시더구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 답답한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끝까지 다 마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고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파한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적과 능력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왜 버리시냐고 왜 잊으셨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7절부터 읽었거든요.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택한 종 이방의 빛으로 택한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종도 똑같이 뭐라고 묘사가 됩니까? 사람에게 미움을 멸시를 받은 자이고 많은 열방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이고 다스리는 자들의 종이 된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이 7절을요 유대인들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단락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스리는 자의 종이 된 것을 미련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락을 구분해요. 모든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 아는 기독교 성경책에는 이 7절이 하나님의 종을 표현하는 1절부터 6절까지와 연결된 단락으로 분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다스림을 받는 종된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차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기적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도와주셔서 떳떳하게 승리하게 할 것만 바라거든요. 그 자기 민족의 미련함과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손을 붙잡고 정말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실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차마 하나님이 보낼 종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느새 이 자리에, 어느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어느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는 일에 증인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줄이고 목마르게 하지 않고 산에도 길을 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목마르고 줄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의 구주 되셨기에 지금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라도, 답답한 부르짖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생수의 근원과 이미 함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잖아요.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되 승리하시고 죄가 없으셔서 얼마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사막을 지나 거주하는 곳으로, 슬픔을 지나 기쁨으로,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부르는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훨씬 똑똑하고 자연의 만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하지만, 그 천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 참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여기저기 눈을 돌려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한 자락이라도 찬송 한 구절이라도 그냥 지나가게 마시고 우리 심령에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